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가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앞으로 20일 안에 공동조사단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2013년 8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상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7일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외교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행한 연설에서 불신과 오해의 장벽은 무너졌다며 베트남이 사법개혁 추진과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더 큰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인권과 법률의 진전은 더 깊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와 속도의 방향은 오직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호될 때 양국 관계와 군사협력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판빙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군과의 연합훈련인 돈브릿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미 해병대 캠프에서 수륙 양용작전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훈련을 위해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또 항공자위대 등 총 1,100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헬리콥터 4대와 호위함 3대, 항공기 3대 등의 장비 등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미군에서는 제해병기동전개부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은 낙도탈환 훈련이며 센카쿠열도, 즉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돈브릿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7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곧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전쟁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촉구한다며 특히 전쟁의 성질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춘잉 대변인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일본은 처음으로 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진정한 화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하루 전날인 14일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동부 매사추세츠의 유명 휴양지인 마샤스 빈야드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큰딸 말리아, 작은딸 샤샤와 함께 17일간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휴가 중에도 외교 안보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운동 때문에 휴가를 포기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샤스 빈야드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오마리의 사망 논란은 평화회담을 일시 중단시켰을 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화해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파키스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북한의 표준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교류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출입경이라든지 이런 남북 교류 등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 사흘째를 맞아 묘향산에 있는 전시관과 사찰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외설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표준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127.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로 바꾸게 되면 북한의 시간은 현재보다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 15일부터 북한의 표준 시간을 기존의 동경시보다 30분 늦춘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15일부터 표준 시간을 사용해오던 시간보다 30분 늦추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시를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 등 남북 교류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간에 30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출입경이라든지 이런 남북 교류 등에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남북 통합, 표준 통합 그리고 남북 동질성 회복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표준시는 주변 국가의 좌우선을 쓰게 돼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 쪽 동경 120도와 일본 쪽 동경 135도의 중간에 있다 보니 지도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기준을 채택한 건 일제 잔재의 측면이라기보다 국제 관례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표준시를 바꾸는 문제는 금융, 항공 등 여러 측면에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북한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표준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치로 일본 표준시에 맞춰졌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 동경 127.5도로 다시 복귀했지만 1961년 8월 다시 동경 135도로 바뀌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하는 건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이 역사의 중심이며 앞으로도 북한식 정통성과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체계로 갈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평양이 역사의 중심이고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새로 창조하는데 대한제국 시간으로 돌아간 것도 그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멀리 보면은 소위 북한이 말하는 이 대동강 문명을 창조하는데 북한식의 어떤 주체, 정통성 이걸 이제 창조해 나가는데 이번 시간에 그 회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독자적인 표준시 변경에 따라 남북 교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표준시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인데 당장 개성공단을 드나들 때도 남북한이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만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교류 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항공 관제 등에서의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방북 사흘째를 맞아 묘향산에 있는 전시관과 사찰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이효 여사가 방북 사흘째를 맞아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람관과 보현사 등을 찾았습니다. 국제친선박람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 사절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고 보현사는 한국 5대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첫날과 둘째 날은 이 여사 측이 원하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둔 일정이었다면 셋째 날은 북측이 보여주길 바라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 측은 이어 저녁에는 숙소인 묘향산 호텔에서 북측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 행사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주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여사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이면 이 여사의 공식 방북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7일 밤이나 8일 아침 전격적으로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묘향산 인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소 부인인 이설주와 함께 자주 찾는 별장이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전용 활주로까지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북한 체제를 대내외 선전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면담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친서로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이 여사는 평양에 있는 영유아와 산모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준비해간 털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여사를 비롯한 방북단은 8일 오전 평양으로 돌아와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6일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에서 만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했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의 외교장관 회담이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여전히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든 상황임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아세안 10개 나라 등 모두 27개 국가 외교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 타결의 동력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전된 내용의 의정성명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전통적 우방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핵 개발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특히 북한의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The strategic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o eliminate.
리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이는 2차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선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사항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핵 개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리 전 차석 대사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공공연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관련된 일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RF 회담은 끝났지만 회담 내용을 결산하는 의장 성명 채택은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무난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모처럼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직은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문제는 그 미국 대북 적대 정책이 있고 적대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해줬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 여기서 첨단 장비 동원 이것은 그 오히려 북한 핵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단장 대화든 협상이든 전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성명이 6일 발표됐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식의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공약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외설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불순 매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통제 강화 조짐이 역력합니다. 보도에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모든 종류의 외설물 반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폴란드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공보실은 6일 VOA에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반입 금지 품목에 국가와 체제의 존엄을 훼손하는 매체뿐 아니라 외설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조치가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주재국 정부의 외교관 보호 의무를 명시한 빈 협약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신체 불가침과 각종 관할권 면제 등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순 매체 반입 금지를 통보받았다는 현지 대사관들의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달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중상 비방하는 허위 선전 매체를 반입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7일 VOA에 북한 외무성이 6월 말 평양의 독일 대사관에 그런 지침을 구두로 통보해 왔다며 이후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의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된다며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 외무성의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VOA에 북한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양 공항에서 몸수색이나 짐 검사를 당한 적은 없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일 평양 공항에서 최근 입국 여행객들의 짐에 대한 통제가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비도덕적이거나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분명한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북한 여행 안내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선교사가 태국에서 탈북자들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경찰이 지난 3일 동북부 농카이에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AFP통신과 태국 언론들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 등 7명의 탈북자들이 인접국인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도운 혐의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AFP통신에 폐쇄회로 TV를 통해 7명의 탈북자들이 지난 6월 17일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온 뒤 태국 쪽에서 이들을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태국 차량 대여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고 북부 치앙마이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이 씨의 체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도운 사실을 자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씨와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7명이 농카이에 수감되어 있다며 이 씨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AFP통신에 미국인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생활 보호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22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수교를 재개한 가운데 쿠바의 변화가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는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지만 외부와의 교류와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본부를 둔 쿠바 경제연구학회가 지난주 미 남부 마이애미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120만 명의 쿠바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 쿠바 관계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이번 총회 프로그램 가운데는 특히 북한과 쿠바의 체제 전환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의 까를로스 실리 회장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제의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와 북한의 체제, 당과 군대의 역할,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비교하며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진행한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6일 VOA에 미국과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 중인 쿠바가 북한에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이 관심의 시작은 이제 그런 건데요. 미국과 수교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핵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고 북한 자체가 좀 더 고립으로 가고 있고 시내 내거리 좀 경직되어 있고 또 이런 그 파해 협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뭐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쿠바에서 시작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미국이 어떤 조건하에서 쿠바와 이런 수교를 결정했으며 쿠바는 또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그 개방을 결정했는지 이런 건 실질적이고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국제 영세 또 이런 쿠바 사태와 쿠바 시태와 이제 그 북한 시태와의 비교 연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쿠바는 모두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후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암시장이나 장마당 등 일부 시장 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보다 차이가 훨씬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6일 VOA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나 북한의 대외 관계에 유익한 본보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don't think the Cuba-U.S. relationship is today a good model for the North-South Korean.
북한은 쿠바와 달리 김 씨 가족이 세습하는 왕정 체제로 미국과 한국의 여전히 강력한 적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쿠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역시 피델 카스트로 집권 시절은 미국에 대한 증오가 팽배해 쿠바에 대한 역대 미 정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노력이 모두 실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델이 물러나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이 권력을 이양한 뒤에야 관계 개선에 틈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암시장이 성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쿠바인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약화된 현상도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쿠바계 미국 이민자들의 송금과 모국 방문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mittanc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gain that makes peopl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that's a lot. And that's what's financing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이 해마다 쿠바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쿠바 주민들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해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의 모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쿠바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졌다고 메이바덕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 망명한 탈북민 규모가 3만 명에 불과해 송금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모국 방문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대조적입니다. 마이애미 토론회 뒤 이달 초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쿠바를 방문한 최진욱 원장은 개방 차원에서 북한과 쿠바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뭐 거의 비행기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비행 그 노선이. 근데 북한은 딱 북경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섬은 북한이 쿠바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쿠바가 섬인데 북한이 국섬도 섬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쿠바는 체제 내부 문제보다는 개방이 돼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같은 것을 충분히 개발시킬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관광보다는 또 이런 유통업 같은 걸 관심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북한은 너무 폐쇄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어떻게 보면 개방 문제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은 3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쿠바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은 해마다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수천 명에 불과한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큰 격차입니다. 두 나라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치 구조는 명확히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숭실대학교의 이정철 교수는 토론회에서 쿠바와 북한의 다른 통치 구조가 개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쿠바의 경우 군부가 경제 등 전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북한은 당이 강력한 사상으로 군부를 통제하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배경에 변화를 위한 쿠바의 결단을 앞당겼다는 지적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점은 북한 군부는 때에 따라서는 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보면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반면에 쿠바 군부는 자신들이 한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쿠바 군부는 당연히 손해보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북한의 정치 결정이라는 것은 북한 군부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쿠바의 개혁 개방을 오히려 쉬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래리 베커 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자신의 웹블로그에서 쿠바가 집정관적 마르크스주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왕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고 풀이했습니다. 쿠바는 군부가 조직적 이념적으로 국가를 통치하지만 북한은 김씨 일가의 통치 속에 군부는 엄격한 이념적 당 규율을 바탕으로 안보 등 제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령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개혁개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개혁은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잘못을 시인하는 건 수령이 완벽하다는 유일영도체계와 김씨 가족의 지배체계에 모두 배치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쿠바 경제연구학회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쿠바 군부가 그런 세습 독재의 걸림돌이 없는 게 다행이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sense of this dynastic transition.
쿠바는 2018년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권좌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세습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정치에 무관심해 당장 위험 요소는 적지만 지속적인 개방이 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엘리트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메이바덕 박사는 하지만 든든한 후원자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여파를 극복하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쿠바 정부가 당분간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진욱 원장은 북한 역시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쿠바를 본보기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니 저런 거 찍어요. 네?
젊은이들로 붐비는 서울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 7,500만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이 이번에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2015 통일공감 페스티벌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 행사와 시민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보이스 레코딩 행사가 펼쳐졌고요. 오후 6시부터는 탈북 음악가와 다문화 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기획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통일 콘서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캠페인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가 녹음을 할 거예요. 대형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기 녹음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라디오 광고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보내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형태로 광고로 만들어서 라디오로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내 이름은 김지수야.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 거기는 어떠니? 여긴 지금 매우 더운데 거긴 좀 시원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잘 지내라. 안녕.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통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마이크인데요. 길이가 150cm로 거의 성인의 키와 맞먹는 크기에 이 거대한 마이크 앞에서 북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통방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전했는데요.
저는 한소영이고 지금 대학생인데 국민통일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꼭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딱딱하지 않아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고 내가 저거 북한 인권 문제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네 조금 생각해보게 되고
통방위를 통해 북녘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시민들 중에는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많고요. 재미있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보고 우연히 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고 국민적인 합의도 얻고 공감도 얻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나 처음인데 진짜 저같이 처음인 사람은 이거 재밌다 뭐지? 라고 저 캐릭터 처음 해봐요 이러면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팜플렛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우연찮게 지금 대학로에 나왔는데 지금 뭐 통일에 대한 그런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가볍게 뭐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뭐 이런 뭐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인 만큼 이곳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20대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일인데 나이 어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주목도 끌 수 있고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아무래도 통일이란 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본 경험도 없고 그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다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걸 겪어 오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리고 또 북한에 대해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실태를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인권유린 당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재밌는 행사랑 같이 알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여기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길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제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를 제가 얻어서 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만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 즐거운 금요일답게 저녁 6시부터는 신나는 음악 공연을 진행했고요. 탈북민과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남북, 한반도의 청춘,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기획단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양해요. 외국 그 인디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탈북자 예술인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뭐 비보이 댄스도 있고, 그래서 통일이란 문제가 단순히 뭐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항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해외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어떤 토크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역시 남북 해외 탈북하신 분,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해외 외국인인데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그 노래와 음악과 토크가 같이 어우러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페스티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8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 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 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베트남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케리 장관이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중동과 동남아시아 5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캐리 장관은 7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쯔엉딴상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캐리 장관은 미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베트남 시민사회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 캐리 장관의 베트남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은 베트남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이후에 상원의원 신분으로 13차례나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에는 국무장관 자격으로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이번 수교 20주년 기념연설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캐리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먼저 과거 전쟁을 치른 적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 20년 만에 핵심 동맹국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두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부터 지역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하는 등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이와 함께 베트남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특히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는 법률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효과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캐리 장관은 베트남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캐리 장관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은 베트남 전쟁이 외교적 통찰력과 정치적 비전의 가장 심각한 실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종 국제적 논의에서 이른바 충돌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들에 대한 검토 없이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수교 20주년을 맞은 미국과 베트남 관계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요.
네.
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2년 7월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켰습니다. 특히 무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수교 첫 해인 지난 1995년에는 4억 5천만 달러였던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오늘날에는 36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 베트남을 방문하는 미국인 수가 지난 20년 동안 8배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수는 무려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이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관계 전환을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엔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보리가 시리아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결을 실시했죠?
네, 유엔 안보리는 7일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결의안은 시리아 내전 중에 누가 화학무기 공격을 벌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편을 들어왔는데요.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좀 이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 부대사는 결의안 통과 후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 정신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 시리아에 대한 정책 선회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보리가 이런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그동안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 치명적인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가스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리아 북부 마을 세 곳에서 주민과 의사들의 증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보고서는 가해자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시리아 정부 역시 이런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화학무기 사용을 계획하고 승인한 또 사용에 관여하거나 도운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건가요?
네, 유엔이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과 협력해서 결의안 채택 20일 내에 공동조사기구 설치를 안보리에 권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기구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정부를 가능한 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안보리로부터 부여받고 적어도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공동조사기구는 반사무총장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고요.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시리아와 다른 당사국들에게 조사기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비난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주 공격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은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 같은 의혹은 시리아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7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 본부에서 지난주 그리스를 방문해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그리스의 레스보스 등 5개 섬에 도착한 난민 수가 약 12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5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7월 한 달에만 5만 명의 난민이 새로 도착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2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은 주로 어느 나라 출신들입니까?
네, 난민의 대부분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전쟁이나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 출신들이라고 유엔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네.
특히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많은데요.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그 비율이 70%로 증가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들 난민들 상당수가 매우 지친 상태라면서 의료지원과 식수, 식량, 쉼터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난민 수가 750% 정도나 증가하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스가 이들 난민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식수와 의료지원, 식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난민들이 도착하는 그리스 섬들 대부분에 난민 수용시설이 없어서 난민들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는 그리스 정부가 조속히 난민 문제를 주도하고 조율할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또 인도적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그리스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난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도 바로 그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스도 유럽연합의 도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7일 강력회의를 마친 뒤 그리스의 사회기반 시설은 몰려드는 난민들의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유럽연합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 규모도 밝혔죠?
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2만 5천 명 이상의 난민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2,100명 이상이 유럽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무려 77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난민들은 가난과 전쟁, 정치적 소요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승선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난민선 참사가 잇따르자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특별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23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함흥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최고 31도. 원산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7일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외교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미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행한 연설에서 불신과 오해의 장벽은 무너졌다며 베트남이 사법개혁 추진과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더 큰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인권과 법률의 진전은 더 깊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와 속도와 방향은 오직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가 잘 보호될 때 양국 관계와 군사협력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판빙님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가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앞으로 20일 안에 공동조사단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2013년 8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상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군과의 연합훈련인 돈브릿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병대 캠프에서 수륙 양용작전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훈련을 위해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또 항공자위대 등 총 1,100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헬리콥터 넉대와 호위함 석대 그리고 항공기 석대 등의 장비도 동원됩니다. 미군에서는 제1해병기동전개부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은 낙도탈환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구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돈브릿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7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곧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전쟁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촉구한다며 특히 전쟁의 성질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춘잉 대변인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일본은 처음으로 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진정한 화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종전 70주년 하루 전날인 14일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동부 매사추세츠의 유명 휴양지인 마서스 빈야드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사, 큰딸 마리아, 작은딸 샤샤와 함께 17일간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외교 안보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운동 때문에 휴가를 포기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셔스 빈야드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우마르의 사망 논란은 평화회담을 일시 중단시켰을 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화해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파키스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탈레반 지도자 우마르가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